윤고은의 EBS 북카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입니다.
때로 엉뚱한 곳에 뜻밖의 삶이 깃들기도 했다. 어쩌다 사람을, 아니 사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뜻밖의, 어쩌다. 이 단어들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느껴지세요? 예측할 수 없어서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다가올 날들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나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이 문장으로 문을 엽니다. 5월 23일 토요일 윤고은의 EBS 북카페 첫 곡은 하울과 제이의 Perhaps Love, 사랑인가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입니다. 때로 엉뚱한 곳에 뜻밖의 삶이 깃들기도 했다. 어쩌다 사람을, 아니 사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북카페 입구에서 만난 문장은 함정임 작가의 소설집 사랑을 사랑하는 것에 실린 영도라는 소설의 한 구절입니다. 뜻밖의, 어쩌다, 이런 단어들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카페인 분들에게 다가가는지 아니면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가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참 그 모험형 인간은 분명히 아닌데요.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여러 장소에 얼빠진 얼굴로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말로는 몹쓸, 그 몹쓸 호기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모험심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궁금하긴 할 것 같은 느낌? 약간 호기심? 그것들이 저를 좀 추동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뜻밖의 어쩌다 라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죠. 카페인 분들은 어떨까요? 저는 그래서 어떤 예상 못한 상황에 이르기 전날 밤쯤에 후회를 많이 하고 다음번에는 절대로 안정적이지 않은 선택들을 굳이 하지 않을 거야, 궁금해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채로 지금 마흔이 넘게 이어져 온 그런 사람인데요. 카페인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마 전혀 반대인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은 이 어쩌다 사람을, 아니 사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뜻밖의 어쩌다, 이런 단어들, 이런 문장들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 함정임 작가님을 북카페에 초대했습니다. 인생에서 만났던 수많은 뜻밖의와 어쩌다, 그리고 함정임 작가님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윤고은의 EBS 북카페를 즐기는 방법들부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EBS 라디오 어플 반디 이용하시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방송 들으실 수 있고요. 사연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1045로 참여하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써니힐의 두근두근.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선규님이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출근 안 하는 날 멍하니 바닥에 앉아서 라디오 들으며 영화도 봤다가 좋아하는 작가 카프카 이야기도 듣고 거기에 좋아하는 노래까지 연달아 나오네요. 오늘 특별한 날에만 쓰는 일기장에 잘 적어둬야겠어요. 소소하게 행복하네요.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와, 이 지금 이선규님이 특별한 날에만 열어보는 그 일기장에 북카페가 들어가는 건가요?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좋아하는 순간들로만 가득 채워진 그런 날도 살다 보면 만나죠. 그런데 모든 날이 다 그렇기는 사실 욕심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두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쁜 순간들도 더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요. 좋아하는 시간들, 좋아하는 장치들 이선규님 더 많이 발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 항상 북카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북카페에도 일기장이 있습니다. 북카페 인스타그램 아시죠? EBS 언더바 북카페에서 저희가 방송 중에 들려드렸던 책 이야기 그리고 방송에서는 담지 못한 뒷이야기들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요. 북카페 홈페이지 오시면 한 주 동안 전해드린 다섯 개의 책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는 온라인 매거진 주간 카페인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더 편하게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내용에 샵 주간 카페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방송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팟빵이나 팟캐스트, 파티, 그리고 홈페이지 다시 듣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마음껏 이용해주세요. 마음껏 북카페에 접근해주세요.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소라와 박효신의 It's Gonna Be Rolling 그리고 악동뮤지션의 200% 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호모 비아토르, 여행하는 사람. 어느 철학자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분을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언제나 길 위에 있는 것 같은 작가님이신데요. 오늘은 북카페로 여행을 와주셨습니다. 함정임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카페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막 설레네요.
아, 설레세요. 일산이 그렇게 낯선 동네는 또 아니시잖아요.
네.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곳. 호수공원도 근처.
네. 뭔가를 두고 간.
두고 간 마음이 항상 네. 있는 곳. 주기적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북카페. 네. 함정임 작가님, 1990년. 1월에 소설 광장으로 가는 길로 등단을 하셔서 올해로 또 30주년, 등단 30주년이 됐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까지도 현재형으로 또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
네. 물리적인 시간 개념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 30년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순간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하나의 흐름이니까 강물처럼
네.
네, 영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20대 중반이 되는 즈음에
네.
소설이 뭔지도 모르고 소설 세계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 소설 쓰기를 많이 준비하시는 기간이 있었던 분들하고
네.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출발점부터 지금까지가 오롯이 30년인데 그게 3년 같기도 하고 또 뭐 3개월 같기도 하고 아직도 출발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번에 신작 소설집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사랑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발표하셨던 산문집 그 괜찮다는 말은 참아 못했어도에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소설가란 족속은 세상에 사라져가는 모든 것을 끝까지 사랑하는 인간. 그래서 오늘 함정임 작가님이 무엇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항상 사랑이 좀 샘솟는 이미지시거든요. 사랑하는 게 좀 많으시죠?
네, 너무 많네요. 지금 보니까.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석을 사랑하진 않아요. 네, 보석과 같은 하찮은 것들이 있음을 네. 처음부터 안 건 아니고 소설을 읽는 독자가 아니라 소설을 창작하는 쓰는 인간으로 이렇게 한 발 한 발 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내 옆에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어느 순간 나와 인연을 맺는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사랑하는 순간들 그런 대상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어느 때는 힘들어요.
힘들 정도로 네. 이번 소설집 속에도 이렇게 공간감이 굉장히 잘 살아나 있는데요. 제목들도 그렇고 네. 뭐 혜주나 영도처럼 어떤 한 인물에게로 그 공간이 이렇게 삶이 확 개입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전혀 예상도 못했던 공간에 휘말리는 순간들을 막 그려내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오늘 한번 이 북카페에 오셨으니까 함정임 작가님을 휘말리게 한 그 공간들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시는 거 첫 번째로 여행.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사랑하는 공간인데요. 여행을 가시면 예술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을 찾아보시는 걸 좋아하시죠. 뭐 파리에 가시면 근교 지베르니의 모네의 집, 화가 모네의 집에 가고 쿠바에 가면 뭐 아바나 그 헤밍웨이 집에 가고 뭐 원주 뭐 박경리 집에 가고 이런 것처럼 혹시 이렇게 예술가의 집을 좀 돌아보게 되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네. 거죠. 그래서 강의실에서 프랑스 시를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당시는 그렇게 원서를 이렇게 손에 사기가 힘든 시기였어요. 80년대였기
지금에
때문에.
비하면 훨씬.
그때는 희귀종이었죠.
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시집을 이제 아주 질이 안 좋은 흑백 프린트로 해서 재본을 해서 우리 교재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해변의 묘지라고 하는
네.
폴 발레리의 아주 긴 시인데요. 보통은 바람이 분다.
네.
살아야겠다. 이게 마지막 문구인데 잘 아시죠?
네, 그 마지막 문구만 아는 것 같아요.
그 네. 정도로 그 시가 유명한데 네. 굉장히 긴 장시인데 그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영원히 잠들어 있는 곳, 집이죠. 묘지.
그렇죠.
네, 그곳을 홀린 듯이 질이 나쁜 흑백 프린트로 재본된 책이었는데 스무 살 때 그곳에 홀려서 그곳을 꿈꿨어요. 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찾아간 게 28살 때. 그 이후부터
8년 동안 네. 그 질이 나쁜 네. 흑백 프린트 네. 그 어떤 책 원서에 홀려서
네.
마음으로 품고 있다가 직접 행동하신 그 첫 걸음이 28살.
28살 때.
네.
그때까지는 꿈이었고 그다음부터는 현실이 되었고
네.
그리고 현장이 되었죠.
아, 그렇게 시작이 네. 된 거군요. 보니까 이 작품을 감상하듯이 집에 가면 뭐 만난 적은 없는 사이잖아요.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 너무나 잘 아는 그 예술가들의 집에 가면 뭐 위치, 또 들고 나는 출입문,
네.
또 어떤 인상, 지붕, 네. 지붕의 모양, 네. 뭐 창의 형태와 네. 크기, 또 빛과 네. 그늘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음미하신다고요. 네.
우리가 소설을 쓸 때
네.
보통 이제 뭐 그 사람의 말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많은 소설들은 그 등장인물을 살게 하도록
네.
네, 그 장소와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윤고은이라는 인물을 쓱 이렇게 등장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캐스팅된 건가요?
네. 네. 중심인물이든 엑스트라든 그렇기 때문에 그 작가가 우리도
네.
이렇게 뭐 3일 걸려서 짧은 글 하나 쓰든 3년이 걸려서 장편을 하나 쓰든 사실은 그런 물리적인 시간보다도 더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거기에 투영되는 거잖아요.
네.
만났던 것도 그렇고 느꼈던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장소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작가가 어떠한 식탁에서 뭘 먹었고
네.
또 잠들 때는 어떤 창으로 어떤 빛을 보통 느끼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떤 네 길을 걷고
네.
이게 다 오롯이 이제 소설로 수렴돼 있고 또 그 소설 속의 공간이나 그 인물들의 마음의 장면들로 또 이렇게 빚어지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들, 큰 전체 속의 디테일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어떤 것이 나에게 하나의 클로즈업 되어서 이렇게 현미경적으로 나에게 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새겨지고 또 도드라지게 볼 수 있는, 이렇게 보는 법이 생긴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저도 뭐 예술가의 집 네. 이러면 뭐 발자크의 집이라든지 네네. 뭐 흥미를 가지고 네. 막 가잖아요. 가면 항상 좀 책상 위만 봤던 네.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조금 더 일상적인 부분들 네. 그 책상에 앉는 시간 말고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 부분들을 왜 그렇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약간 그 뭐 집을 사러 이렇게 부동산과 함께 갈 때도요. 네. 이제 많이 네. 본 사람들은 좀 네, 노하우가 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지금 예술가의 그게, 집을 갈 때. 네.
그게 이제 경제적인 그 논리로
네.
이제 부동산 이런 걸로 보는 메커니즘은 또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삶의 가치관,
네.
저에게 이제 그 작품이나 삶의 그 공간에 대한 제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창이에요.
창이요?
네, 창이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래서 그게 저에겐 가장 고가의 집이에요.
창, 바람이 잘 통하는 창.
네, 그러니까 채광, 빛도 네. 잘 들어오고
네.
요리를 해도 그 냄새나 그런 것들이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로 통하고 흐르고 또 넘나드는 그런 빛도 여러 시간대와 계절과 이런 것들을 가만히 있어도 그 빛이나 이런 바람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어울려내는 것, 그 창밖의 풍경보다 더한 작품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방문하신 어떤 그 예술가들의 집 공간에서도 네. 창이 유독 좀 기억에 남았던 공간이 있으셨나요?
네,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네, 발자크의 집은 파리하고
네.
또 그의 태생지에 있고 두 곳이 있는데요. 네. 이제 창작의 산실이죠. 그런데 작가들은 골방에서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저도 호수 앞에 살고 지금 바다 앞에 사는데도 네. 작품을 쓸 때는 환상 을 이제 소설 속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자연의 빛은 다 차단을 하고 골방으로 만들고 이제 그 작품으로 벗어날 때 일상 공간에서는 이제 창 앞에 이렇게 오랫동안
네.
앉아 있죠. 그러다 보면 주베르니의 그 모네의 집도 그렇고
네.
그리고 발자크 집도 그렇고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창의 형태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부엌. 괴테의 집도 프랑크푸르트에 있는데요.
네.
괴테하우스가. 그러면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집 같은 경우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네.
그렇고 보면 부엌의 식탁까지 서재와 부엌과 삶의 공간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작가 예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정말 작품처럼 오랜 세월 과학적으로 이렇게 자기만의 것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또 놓쳤네요.
네. 해밍웨이 집도 가도 그렇고, 부엌이 굉장히 중요하고, 식탁. 예.
부엌과 식탁.
네.
또 어떤 그 세탁의
창.
공간.
네.
창.
네.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작가들에게 서재와 부엌은 같은 공간이다.
네.
라고도 쓰셨어요.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어떤 삶에 정말 우리가 먹고
네.
사는 거잖아요.
네.
삶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한편으로 요리를 엄청 잘하시거든요. 함정임 작가님이. 그리고 그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철 음식,
네.
제철에 대한 감각을 저에게 일깨워주신 분 최초의 사람이
네.
저는 함정님 소설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때문이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좀 들고요.
저도 배운 거예요. 저도 이제 발자크한테 배웠고 그 모네한테 배웠고 피카소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네. 모네나 피카소 같은 경우는 그 요리, 부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식탁이 그들의 작품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뿐인 거죠. 그걸 붙잡아 놓기 위해서 그 모든 지혜와 그 감각을 다 화폭에 옮긴 거죠. 세잔느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집에 가면 텃밭이 되게
텃밭이요?
네, 텃밭. 그게 이제 아니, 제절 음식이
텃밭은 볼 생각도 못했는데 어떡하나요?
텃밭뿐만 아니라 네. 이제 꽃 네, 이런 게 모네 지베르니를 왜 가겠어요? 그 화가가
네.
중요한 건 그 텃밭과 꽃과 이런 채소들을 직접 따서 제철 음식이라는 게 제가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들이 갖고 있는 푸성귀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철에 그대로 거두어서 씻어서 식탁에 놓으면 그게 최고의 요리일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신선한
네 그리고
네, 최고의 네, 어떤 재료
최고의 요리죠. 미슐랭 처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그 생의 공간을 넘어서서 이제 그 아까도 얼핏 얘기하셨지만 묘지
네
묘지 어떤 유럽의 그 예술가들의 묘지를 또 기행하시고
네.
책도 쓰시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그 묘지를 가는 그 마음은 어떤 건가요?
제가 네. 네. 파리에는 가장 큰 묘지가 베를라슈에스 묘지예요.
네.
파리 동쪽에 있어서 동부묘지라고 하지만 지금은 베를라슈에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건 몽파르나스 묘지예요.
네.
몽파르나스에는 이제 예술, 문학, 철학 카페들이 있고 그 묘지를 내려다보며 살았던 사람이 사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베케트나 보들레르나 듀라스나
네.
이런 사람들이 묻혀있는 게 몽파르나스 묘지고 베를라슈에스 묘지에 가면 뭐 팝 아티스트 짐 모리슨부터 해서
네.
에디트 비아프 뭐 쇼팽 그리고 프루스트 발자크 다 거기 묻혀있어요.
이웃들이네요.
우리가 안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이런 도서관이
네.
이 죽은 자들의 묘지라고 하죠. 우리가 읽는 사람들은 그렇죠. 도서관 서가가 묘지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원히 꼼짝 못하고 그곳에 붙들려 있는 곳. 네, 그곳이 묘지이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갑니다.
가지 않을 수가 없다.
네, 가면 마음이 거네요. 되게 편안하고 정화가 되는.
이렇게 또 쓰셨던 구절이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시간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불멸의 존재들인
네.
거잖아요.
네.
그들이.
네. 영원히 우리는 죽어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잖아요. 새기고 남기고자.
그쵸.
우리는 글을 쓰죠. 네. 누구는 어디 왔다 갔다 하고 또 새겨놓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색으로, 사운드로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무수히 덧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시도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남기고 간 사람들 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존재들이
네.
그런 네, 불멸의 작품들이잖아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공통적인 게 있네요. 그 모네 식탁에서부터 묘지까지
네.
전부 다 어떤 순간을 좀 포착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
네.
그런 사람들인
네.
거네요. 우리도 포함해서요.
네.
지금 듣고 계신 카페인 분들도 다 포함해서.
네.
그래서 그 흔적들을 조금 더 잘 기억하고 챙기려고 하시는 게 아마 함정임 작가님의 그 제철 감각
네.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박물관도 좋아하는 공간에 넣을 수 있죠. 박물관 중독자를 자처하실 만큼 좋아하신다고요.
묘지가 박물관이에요.
묘지가
예,
박물관이다.
한국은 그렇게 돼 있진 않지만 한 베를라슈에스 같은 경우는 1년에 200만 명이 방문을 하는데요.
네.
자신들의 그 친족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저처럼 여러 번 가요. 파리에 가도 그
네.
시간을 일부러 내서 또 가고 또 가고 하는데 그 한 번 왔든 여러 번 갔든 그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묘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77%가 박물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박물관도 다양하죠. 발자크의 집 이것도 네. 박물관으로 써 있거든요.
그쵸.
어디는 발자크의 집, 어디는 발자크 박물관,
네.
프루스트의 집, 프루스트 박물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나 조각품들, 전리품들을 이렇게 전시하는 제국주의적인 그런 박물관이 아니라 익명과 이런 어떤 역사적인 고유명들이 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거는 다 박물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함정임 작가님과의 사랑하는 것들의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라디가 부릅니다. I'm in love.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등단 30주년을 맞은 함정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정임 작가님이 사랑하는 것. 이번에는 조금 먼 여행지에서 돌아와서 지금 머물고 계신 곳 부산으로 장소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가로서 이제 등단하신 처음 지점에는 광화문일 때가
네.
이제 함정임 작가님의 가장 주된 공간이었던 네. 거죠. 거기서 정말 수많은 곳을 또 여행도 하시고 또 일로도 많이 다니시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공간을 딱 한정짓기가 뭐 부산 뭐 정착이냐 아니면 임시로 여행이냐 이런 개념을 얘기하기가 함정임 작가님 앞에서는 조금 다 무의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개념처럼 느껴지는 거죠. 모든 지명들이 다 작가님 얘는 다 열려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챙기고 싶은 어떤 공간들은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해서 지금은 부산에 계신데요. 부산이 작가님에게 중요한 장소라는 것은 이번에 내신 소설집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운대, 영도, 작품 제목들이 네. 단편 제목들이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산에서 지내신 지가 벌써 얼마나 되신 거죠?
네, 제가 동아대학교에
네.
이제 재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옮겨가게 됐는데, 뭐, 이제 광화문에서 출발을 해서, 저는, 그 홍대 앞을 이제 양대, 그, 거의 모든 저의 20대 후반과, 이 부산으로 옮겨가기 전에는 홍대 앞에서 이제 모든 걸, 예, 직장도 그랬고, 모든 네. 만남이나 그런 공간이 이제, 그래서 홍대파라고까지 당시에는
홍대파.
만들었었어요.
네.
왜냐면, 대학도 이제 신촌에서 나왔고,
네.
그런 족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광화문, 홍대 앞, 그 사이에 이제 강남에 네. 있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해운대로 가고, 직장은 낙동강변에 노을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을숙도를 내려다보고 있는 부산 서쪽이고요.
네.
저는 주로 이제 살고 있는 곳은 부산의 아주 동쪽 끝 해운대 달맞이 언덕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일산이든 광화문이든 강남이든 뉴욕이든 파리든 비행기를 주로 많이 타는 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이미 90년대 초부터
네.
한 도시에서 한 달 이상 살아보기를 했기 때문에
요즘에 사실 너무 유행한 지도 좀 된
그렇죠.
한 도시 한 달 살기를
한 달 살기, 세 달 살기
그것을
이렇게.
거의 한 지금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 한 거죠.
하셨던 거죠.
했고 그 네. 당시에도 이제 파리나 도쿄를 무대로 소설을 썼어요.
맞아요.
근데 도쿄를 파리를 부르질 못했죠. 이니셜로 썼죠. 당시엔. 지금은 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이렇게 가렸던 걸 걷어내도 되지 않겠나 해서 영도를 영도라 부르고 해운대를 해운대라 부르고
네.
이렇게 그 이름으로 그대로 불러주는 그런 제목의 소설들로 이번에 사랑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등장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에 이제 산지는 또는 부산의 직장으로
네.
이렇게 삶의 거처로 옮긴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여름과 겨울은 또 어딘가를 가서 한 달 살기, 두 살 살기를 하면서 쓰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제가 부산이나 해운대에 뿌리를 내고 살고 있나? 라는 생각
네.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행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만 이제 국내에서만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이 동선을 누가 받아 적다가 이게 한 사람의 동선인가? 이러실 것 같은 그럴 정도로 정말 광활하고 네. 또
스피드하고
그렇죠. 빠르고 정말 네. 그리고 정말 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이왕이면 네. 재빨리 갔다 오더라도 네. 뭔가를 보고 오고 먹고 오고
네 짜릿하죠. 네. 여행 가니까
짜릿함을 느끼시는 네. 거군요.
오늘도 너무 짜릿했어요.
아, 다행입니다. 창을 좋아하시는데 지금 이 EBS 북카페 스튜디오는 여기도 이제 창이 있기는 있어요. 두 네. 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네.
창밖이 보여요.
이 자리가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두
네,
곳이 창을 있었는데
향으로 예. 앉았죠.
이걸 보니까 느껴집니다. 내다보는 거, 좀 네. 바라보는 거, 네. 창을 등진 것보다는 네. 좀 바라볼 수 있는 네. 위치를 선호하시는 거죠.
네. 커피를 마시러 들어가거나 네. 저도 무의식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하잖아요. 모든 거 선택의 연속인데 창가에 앉고 그러면 창으로부터 나는 있어도 세상은 계속 흘러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무수히 흘러 영화관처럼
영화관처럼
흘러가는 건, 예, 기차를 타도 계속 영화를 한 편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연구실을 하고 또
서재
해운대에 네. 있는 그곳들에도 이제 그 특히 창. 집의 서재,
네.
달맞이 언덕,
네.
그 서재에서 보이는 풍경이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네, 창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바다이고 달맞이 언덕인데요. 그 어떤 것보다도 집을 얻거나 하루를 숙소를 여행을 가서 얻어도 그 창 밖으로 무엇이 보이느냐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이는 저의 서재는 창 밖으로 바다가 보이는데 호수처럼 바다가 보여요. 달맞이 언덕에 그 나무들이 이렇게 네. 펼쳐지고 그 너머로 이제 하늘과 바다가 호수와 같이. 한 번은 19층에 살았더니 바다만 보이는 거예요. 수평선하고
네.
하늘하고 수평선 바다. 거기서 10층을 내려오니까 9층인데요, 지금.
네.
언덕 위에 9층이니까 상당히 높은 곳이죠. 9층으로 내려오니까 그 이제 달맞이 언덕에 나무들이 이렇게 좀 보이고 벚꽃도 보이고
네.
그렇게 해서 안정감이 굉장히 흙을 또 나무들을 볼 수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고 너무 60층, 50층 올라가니까 너무 붕 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또 헛것 같은
네.
구름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풍경들
네.
이런 것도 헤아리시고 또 중요하게
네. 네,
여기시는
중요하죠.
거죠.
네. 한 번만 사니까.
한 번만 사니까 맞습니다. 어딘가 저 너머를 내다보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함정임 작가님. 문학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좀 어렴풋이 알기 시작한 것. 이것도 뭔가를 내다보면서 어떤
네.
조짐을
네.
느끼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네.
그 순간이 외국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요?
네. 제가 그거보다 더 원초적으로
네.
들어가자면 제가 아빠가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셨죠. 내가 반쪽이 없구나. 나의 세상은 반쪽밖에 없구나.
네.
독립하기 전이니까. 이런 것을 자각하게 된 게 그게 글쓰기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유년기였던 거죠?
유년기가 아니라
훨씬
청소년 이게
네.
사춘기 정도 될 때 고등학교, 중학교 이때부터 뭔가를 쓰고
네.
뭔가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때 치명적으로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네.
피도 마르고 백혈병 오진으로 병원에서 살면서 수혈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덤으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13살에서 14살 사이에 너는 죽을 거다. 곧 시한부 인생이다. 백혈병이다. 이런 것이 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1차 죽음을 겪은 거죠.
네.
실질적으로 생명이 끊어진 건 아닌데 그때 엄마가 저를 데리고 말을 못하고 산책을 가셨어요.
네.
그 팔달산이라는 수원에 있는 산에 갔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눈에 보이는 이 초록의 풀들이랑 바람 그리고 파란 하늘이 너무나 선연하게 들어왔어요, 눈에. 그러면서 아, 이렇게 선연한 초록이 생명이구나. 이런 게 삶이라는 거구나.
네.
그런 걸 그냥 나도 모르게 계시처럼 자각하게 된 것 같아요. 돌아보자면 그런 지점부터 해서 그 아까 말한 대로 바라보면서 세상이 찰나적으로 스쳐가지만 그곳에서 하찮지만 나에게 어떤 보석과 같은
네.
구르는 돌이지만 나에게는 맺히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누구라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쵸.
겪으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말없이 손잡고 엄마 손을 잡고 걷던 산책길에서 발견한 어떤 눈에 와닿는 지점들 그것들을 들으면서 그려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네. 아마 이 소설 쓰기의 네. 어떤 원형적인 네. 것들이 시작이 된 거군요.
네.
벌써 1부가 끝이 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1부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서도 함정임 작가님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부 끝곡으로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들려드릴게요.